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1장 9절로 되어 있는데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명의 죄인을 감당할 목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막 돈이 없고 또 방해가 올 때 싸울 힘이 없고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해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는 여러 가지 그 척도가 있겠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열심이나 충성이나 이것이 참된 평가 기준은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이 알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 나의 셀원 가까이 붙여주신 그 죄인 한 사람을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한때는 자상하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 자녀를 두면 이제 이 청소년들 안에 있는 죄성을 드디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참 무지성, 비인격적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죄인을 만났는데 내 안에 이 죄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감당하는 것인데 죄를 감당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감당해 줘야 되는 거 다 알고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그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의 허물에 초점이 맞춰져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추궁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하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 신경과 온 이 몸, 신체 기관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3년 반 동안 정말 못난 것들, 삼류 인생을 살았던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볼품없는 삼류 인생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울어주고 예수님 똑바로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 압박감이 예수님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하던 중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씻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런 사건 앞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본질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통, 그 내가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 내 가까이 있는 한 영혼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이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이 한 영혼을 사랑하되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죽음에 이르면 이를수록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는 이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마지막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도의 마지막 종착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죄인 한 사람을 감당하는 그 죄를 감당해 주는 것이 제자도의 마지막 핵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 어려워하는 많은 문제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 때문,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의 온전하지 아니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속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죄인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죄인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로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많은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한 영혼, 죄인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훈련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들로 일어나는 이 회복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세의 남은 훈련, 모세의 마지막 남은 훈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단계적으로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걱정 없이 왕궁의 왕자로 편안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높은 왕자의 신분에 있었던 모세를 하루아침에 광야로 인도하여서 양치기로 철저히 낮추시며 자아를 죽이는 이런 훈련을 시키셨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난 뒤에 애굽에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였지만 바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키시고 이제는 완전히 홍해물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모세가 최종적으로 남아서 훈련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닫혀서 돌아갈 수도 없고 오직 광야라는 훈련 장소에 두시고 모세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의 최종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까지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목자의 영성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대상들을 통하여 훈련시키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바로 애굽에 속한 본성과 애굽의 라이프스타일과 죄성을 가진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들어보니까 장막문에서 모든 종족의 사람들이 막 웁니다. 막 아주 서글프게 웁니다. 서글프게 우는 걸 보니까 모세가 참 이게 마음이 동하면서 아유 불쌍한 것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온 종족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오는 길에 만난 그 이방인들이 합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광야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 한 2년 남짓한 그런 때입니다. 2년 동안 이제 있어 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큰일 났다. 여기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고기를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구나.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서글피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고기를 드셔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거기에 있어 보십시오. 물도 없죠. 떡도 안 나오죠. 진짜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고기는 없죠. 이게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서글퍼지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가장 좋아했던 것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래서 막 우니까 옆에 있던 모든 종족도 괜히 따라오는 겁니다. 서글피 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고기가 없다고 막 이렇게 서글피 울며 이런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완전히 다 끊어져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만나를 막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과 함께 만나가 막 있는데 이 만나가 이게 광야에서는 진짜 볼 수 없는 이게 무엇인고 그것을 주어가지고 찢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고 막 온갖 레시피를 사용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거머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맡겨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너희들을 광야까지 데리고 왔는데 나의 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 감당할 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의 훈련을 시킬 때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 광야에 나와보니까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속에는 애굽의 찌꺼기가 가득하여서 정말 비인격적이고 또 지성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을 통과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 이런 유의 사람들이면 애굽 백성들과 함께 홍해에 수장시킬 때 이런 사람들 3분의 2 정도만 딱 수장시키면 함께 가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오늘 보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대적하죠.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많으시며 한번 하신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비록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안에 애굽에 이 쓴 것이 가득한 이런 사람을 섬기게 하심으로 온전한 목자로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광야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신다라는 거죠. 광야도 힘든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발만 딱 담그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물을 닫아버려서 퇴로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땐 잘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막 문이 열리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물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치면서 잘했다,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뒤로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막아버린 거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앞을 보니까 끊임없는 광야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거기 머물든지 앞으로 나가는 것만 남았지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이죠. 이 광야는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떡도 없으며 또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숨어있는 진심, 죽지 않은 자아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홍해가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있으면 나의 옛사람이 끊임없이 드러나는데 나의 고상함, 나의 온전해 보이는 이 겉모습으로 위장했던 모습이 이런 곳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퇴로를 막 확보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광야는 그런 곳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공동체와 함께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홀로 살아갈 때는 다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배운 학위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자격증도 많고 지위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거 다 인정받을 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다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광야라고 할지라도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살아갈만 합니다. 성질 날 때는 막 성질도 좀 부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광야에 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사람들인 것이죠. 비인격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내가 힘들면 요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는데, 아픈데 까인 데가 있으면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까인 데 또 까고, 이런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광야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네 마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위장된 것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훈련받은 모세도 광야에서 온전하지 않은 이 공동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 보면 공동체, 예수님 훈련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지식과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런 곳에 들어가 보면 이거 다 헛개비입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인격체, 죄인들 안에 있는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인격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충이 되어질 때 참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격은 광야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광야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인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되 온전하지 않은 죄인들이 있는 광야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온전한 목자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광야 공동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발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죠. 주여, 홍해를 닫아버리소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그 사람에게는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딱 한 발 들여놨다가 눈치 보다가 자기의 이 부족한 인격, 숨겨놓았던 이 부족한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려고 하면 뒤를 딱 보면서 도망갈 곳을 딱 찾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직까지 광야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막 훈련받고 막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일단 홍해가 다치고 뒤로 돌아갈 곳이 없을 때 시작되는 곳이 광야 공동체 훈련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직행하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직행버스를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목적지까지 한 번에 쭉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는 그 길은 완행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찍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찍을 때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많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며 사건 사고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통하여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목자로 훈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공동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어렵다면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홍해를 확 닫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광야에서 나오긴 했지만 미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공동체, 광야 공동체의 훈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 중인 모세. 모세를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많은 훈련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훈련이 끝난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도 모세가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훈련을 받으면 완벽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자의 훈련은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훈련 중이었습니다. 훈련 중일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나인가 자기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좀 스스로에게는 수치스럽고 좀 아픔이지만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치기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만큼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산하겠다.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0세가 다 되었습니다. 80세 된 노인,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애굽에서 가장 강한 자와 맞짱 뜨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만한도 한데 하나님은 그 뒤에 다른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 한 영혼의 죄를 감당하는 목자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시작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 때문에 못 살겠다, 낙심해서 죽겠다,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막 낙심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는 온전하지 않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 훈련을 시킬 때는 온전하기 때문에 목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이 한 사람을 맡길 때 몹시도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 죄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족 안에 있는 죄와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도 40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받은 모세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광야의 현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만나가 지금 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어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나름 광야에서 훈련받은 프라이드가 있을 텐데 이런 사람 안에 있는 죄성, 한 영혼의 이 죄성을 감당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11절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유의 백성을 왜 저한테 맡기십니까? 왜 저한테 짐을 지게 하십니까? 모세는 이 백성에게 백성 때문에 몹시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백성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이 칠떨어지는 인간들을 맡겨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모세도 이런 사람을 평생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모세의 마음에 쌓인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패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제가 이들을 패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아니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부모도 데려가기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준이 젖먹는 아이 수준입니다. 젖먹는 아이 수준인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막 태어난 이 젖먹는 아기들을 안고 아버지가 막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은혜도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왜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죄인의 본성을 맛보면 죄인이 진짜 누구인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진짜 무엇인지 맛보면 가장 싫은 것이 사람인가 아십니까?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안 그래요. 속으로는 조기 오면 피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죠. 영혼의 진가를 맛본 겁니다. 영혼이 뭔지, 사람이 뭔지, 죄인이 뭔지 한번 맛본 거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 영혼을 만날 때 처음에는 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봅니다. 그때는 아직 광야의 공동체에 진입하기 전이죠. 광야의 공동체에 진입하면 그때는 그 겉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인 그 사람의 진심, 숨길 수 없는 내면의 죄와 직면해야 됩니다. 감당해 주면 변화되겠지, 감당해 주면 좋아지겠지, 인내로 참아보지만 날이 갈수록 더 비인격적이고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우리가 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온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훈련됨으로 온유한 자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목자로 훈련 중,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망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 왜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근데 모세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목자가 되는 훈련 중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인 한 영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걸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주장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다 틀린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목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목자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옛날 그 사람, 자기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죄인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아주 꼬장꼬장하고 완고한, 죽지 않은 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같이 한 사람 죄인을 감당하는 그 훈련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 준비가 안 된 모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사람에게 들고 나가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아주 세밀하게, 친밀하게 있는 감정, 고난, 고통, 아픔, 억울함 이것을 다 토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거나 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화살을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들고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또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딴 사람한테 또 말하고. 근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가 참 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어려움과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오랫동안 참았던 이 모든 아픔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간절히 뚜렷하게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꼭 사춘기 청소년들이 불만을 부모님에게 토로하는 것하고 참 비슷합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합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제가 받는 고통을 그 현장에서 경험해 보기라도 하셨습니까?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주님이 이런 백성을 진짜에 가까이 한번 접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도 힘들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고생시킵니까? 딱 이런 의존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엄마에게 참았다가 터트릴 때 잘 구사하는 전략이죠.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어디서 꾸박꾸박 말대꾸야? 죽을래? 내가 네 친구냐? 내가 네 친구냐고?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 입이 아니라 주둥이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응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다 받아줍니다. 이 정도 되면 부모님이라도 회초리를 들고 반 죽여놓을 텐데 하나님은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이 모세의 어려움을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광야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속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의 위로를 위한 위에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 감당하는 고통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말할 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친구란 단어입니다. 벗.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훈련, 자기를 죽고 자기가 죽어지는 이런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하지 않은 너무나 모세에게 큰 짐과 같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나와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모든 있는 것을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이 훈련의 때에 하나님에게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이 훈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 결국에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인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왜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줘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얘들의 부모가 돼야 됩니까? 요거이며 내가 왜 이들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이 세 가지거든요. 모세는 이것 때문에 못해먹겠다,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비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훈련시키는 사람은 항상 훈련받는 자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는 것 같거든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자 했던 첫 번째 열매는 뭐였냐면 이 목자의 훈련을 다 받고 난 뒤에는 대신 짐을 지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말했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또 남의 죄의 짐을 지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들 위해서 광야에서 죽는 그런 훈련을 했고 또 바로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세에게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3년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 다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정말 쓸모없는 삼류 인생들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전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정반대죠. 배반하고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 있는 것, 죄인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당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목자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죄를 짊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것은 참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아낌없이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소중한 것을 주면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내 눈앞에서 흩어버리고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고 다른 사람의 죄의 그 짐을 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이 그냥 죽고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짐을 지고 죽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어도 배반하는 그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 안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넘겨질 때 우리는 죽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죄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온전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며 배반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므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승이 되기를 원하죠. 스승을 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공동체에 오기 전까지는 스승을 누구나 다 원하죠. 하지만 진짜로 그 광야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어떤 뭐 능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스승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노출되고 끊임없이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승이 필요하겠습니까? 스승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광야를 통과하는 이 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의 어미, 아비,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가 되기를 제일 싫어합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패웠나이까? 내가 그들 낳았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제가 왜 이들의 부모가 돼야 됩니까? 딴 사람 찾으세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그 먼 곳까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까? 그들을 딱 보니까 젖먹이 수준인 겁니다. 젖먹이들 아시죠? 엄마가 고상하고 아름답고 여유롭고 행복한 부모였는데 이 젖먹이애기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내 인생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이렇게 쪼달리나. 젖을 먹이고 얼마나 낮 동안 고생을 했는지 이제 좀 잠 좀 자려고 하면 얘가 자줘야 되는데 정확히 그때 일어났죠. 일어나서 젖달라고 하고 잠도 안 잡니다. 준비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이고 그래 이렇게 막 젖도 주고 감당하는데 좀 준비가 덜 된 엄마들은 속에 있는 게 막 나온 거죠. 내 아들이고 뭐 내 자식이고 상관없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네가 내 인생을 가져갔다. 내 인생을 돌려달라. 돌려줘라. 봐. 너가 너 아빠를 닮았구나. 막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가 막 속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죠. 모세도 이런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아주 고생길이 앞으로 열려있는 겁니다. 다 보이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스승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를 품고 갈 사람이 엄마가 필요한 거죠. 모세도 처음에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광야 공동체에 머무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쌓인 게 많으면 너들 들어가서 잘 되나 보자. 들어가도 잘 안 될 거야. 너희들이 과거에 한 걸 기억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모세가 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아비의 심령이 마음에 깊이 있습니다. 전혀 미워하지 않죠. 얼마나 미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광야 앞에 도달하니까, 약속의 땅 앞에 도달하니까 그 앞에서도 원망 불평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쌓여서 이들을 향하여서 막 나쁜 말 많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목자로 또 아버지로 엄마로 이들을 품고 가는 훈련을 감당할 때 이들을 향하여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못한 게 100가지, 1000가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없고 맨 마지막에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한 영혼을 감당할 때 참 스승이 되기는 쉽지만 목자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오늘 이 모세와 같이 불평했던 한 영혼을 향하여 진정으로 그 영혼을 축복해주는 진정으로 그 영혼을 품에 품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영적 아비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열매는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죽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 목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가 제일 되기 싫어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내용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얘들하고 같이 못 가겠습니다. 고생길이 뻔한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되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목자의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그 근간에는 내가 살겠습니다. 얘들은 죽더라도 나는 살 거예요.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모세도 이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1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시내산에 가서 돌판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 밑에서 우상을 황소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막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석 달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말이 바뀌죠. 이것이 광야의 실제인 겁니다. 한때는 그 영혼을 위하여 헌신과 충성과 사랑과 열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곳에 가보면 참 변하지 않는 그 죄성,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있는 완고함, 이런 무자비한 무인격적인 죄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모세, 처음 가졌던 모세의 이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내가 왜 이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맡겨줄 때 처음에는 열정과 사랑과 인내로 제가 이 영혼들 정말 하나님 죄를 지을 때 내 이름을 파버리더라도 이 영혼들은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면 이제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같이 있는 게 쉽고 그 영혼 때문에 힘들고 그 영혼이 믿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샅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가 이리인지 양인지, 이리인지 양인지가 아니라 목자인지 샅군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 공동체에 머물 때만이 내가 진짜로 목자인지 샅군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샅군인 것 같습니까? 목자인 것 같습니까? 모세는 오랜 시간 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보면 참 사건을 만났을 때 이 백성들이 막 많이 심판을 받아서 막 죽어버리면 좋겠다, 죄인들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거지 하나님 먼저 그들을 막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고 좀 괜찮은 애들만 뽑아가지고 가고 그렇게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걸 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품을 때 마지막까지 영혼을 품는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광야의 훈련 가운데 우리 사꾼 같은 우리, 진짜 영혼을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건을 만나니까 피하고 싶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었고 정말 그 영혼 때문에 제게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영혼하고 같이 못 있겠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꾼이 아니라 목자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목자로 훈련시키는 분입니다. 그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훈련. 죄인의 짐을 대신 지는 것도 죽는 거죠.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죠. 목자가 되기 위해서도 죽어야 됩니다. 다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목자인 나를 통하여 죽을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 광야 공동체에서 참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고난이 많고 죄인 때문에 고난이 많고 항상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또 죽고 포기하고 낮아질 때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죄인을 품을 수 있는 목자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